됐으면 한치 교독합니다. 죄를 찌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을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도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돌림 노래가 됐네. 하여튼 15절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허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시간. 예, 제목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렇게 지어놨네요. 예,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읽으시면서 어떤 감동이 오거나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없으셨겠지만 그 본문 속에 담기는 의미를 좀 멀리 돌아서 도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함께 지내기에 좋은 사람, 함께 지내기에 불편한 사람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갈만하고 그곳이 좋다라는 사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반대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사람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 이 사람 딱 그런 게 아니라 난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공동체의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참 좋다. 그리고 그 반대로는 공동체는 이런 사람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네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나는 이제까지 실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참 좋은 선물 같은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었는지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그 생각을 성경의 생각과 맞춰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참 공동체에 좋은 사람이다, 같이 생활하기에 좋은 사람이다는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부담되죠. 별로 연결되지 않죠. 근데 말을 좀 바꿔봅시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의로운 사람.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은 보면 그 사람 말이 참 맞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정신없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되게 휩쓸려 있다가도 그 사람과 얘기하면 저 말이 맞아. 저게 기준이야. 저렇게 판단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죠. 참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현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되게 나에게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막 직장에서 관계에서 사람들마다 각자 입장으로 충돌하고 싸우고 약간 지고볶는 환경 속에 있다가도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보여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러지 말고 저렇게 하자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영감을 줍니다.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되게 청량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상쾌한 느낌이 드는, 뭔가 해결되는 느낌이 드는 게 첫 번째 종류,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종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 공동체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 생명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일반적인 단어로 쓰면 에너지라는 단어를 써보죠. 에너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 내적으로도 그 사람이 내부에 에너지, 생명력이 있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에도 되게 동기부여, 격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정적이고 힘이 빠져 있다가도 왠지 뭔가 하고 싶고 될 것 같고 라는 내 부정의 액션을 능동의 액션을 좀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생명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생명력 있는 사람이 모임에 있으면 뭘 줍니까? 당연히 힘을 주죠. 활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돌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아 그래도 그 모임이 참 좋다라는 느낌을 나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동감의 사람입니다. 동감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견과 입장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 네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구나, 네 마음에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타인의 맥락을 이해하고 느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맥락에선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맥락에선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만 멈춰진 게 아니라 동감, 느낌이죠. 그걸 느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내가 있다면 되게 힘이 됩니다. 왜요? 난 그 사람을 통해서 수용받는 경험을 하고 그곳에 내 자리가 있다고 느껴지고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동감의 사람은요. 단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긍정적인 또 다른 액센트, 구체적인 액센트를 주는데 공감의 사람은 단지 아 그래 넌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져요? 아 그러면 내 입장은 이렇고 네 입장은 이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정도로 하자라고 차선, 최선을 포기하는 차선을 선택할 줄 압니다. 공감을 모르면은 자꾸 최선만을 고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와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를 선택해 나갈 줄 알아요. 그래서 공공선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의 선이 아니라 공공선을 추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신뢰의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그 사람이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어떠한 지점이 바뀌더라도 한결같이 그 모습일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단단함을 보여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내 내면의 지지대와 바닥이 되어줍니다. 그렇죠? 보세요. 묶어봅시다. 그러면은 공동체 있을 때 참 여러분들이 좋았던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70%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30%는 노는 게 잘 맞았던 사람이에요. 70%가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30%는 내가 농담하는데 잘 웃어줬어. 되게 웃겨. 취미가 비슷해. 합이 잘 맞아. 먹는 걸 좋아해.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건 이런 거고 70%는 여기에 들어가요. 나머지 30%는요. 1년 반 지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아시죠? 처음에 같이 먹으러 다녀서 되게 좋았고 뭐 이렇게 신나고 했는데 문제가 결국은 생겨요. 이 부분에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이 70%가 뭡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좋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와, 저 선배처럼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직장에서 빛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참 그래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어.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저 친구처럼 그래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상황이 이렇다고 굳이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 저 친구처럼 하는 게 맞아. 라고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빛, 이정표를 주는 사람이 나한테 되게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와, 그 사람이랑 있으면 힘이 나. 그 사람이 있으면 생기가 느껴져. 내가 그 사람이 있으면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아. 어떤 활력을 주는 사람, 생명력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고 한 번씩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랑 있으면 수용되는 경험을 해.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줘. 공감해줘. 이해해줘. 같이 느껴줘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변함없어.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자꾸 변해봐야 그렇잖아요. 변함없어 라고 느낄 때 그 변함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해주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도 얘는 내 옆에 이 모습으로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게 나를 지켜주는 지지대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반대로 가봅시다. 그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좀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의사결정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쟤는 왜 저런 생각을 해? 하는 상사. 이럴 때가 제일 심하죠.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저 틀린 것 같은데. 기준도 틀리고 사고방식 틀리고 결론도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나한테 영향을 미치죠. 공동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장이건 가정이건 교회이건 뭐 친구들 관계이건 쟤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근데 넌 그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가 하는 결정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분노죠. 이럴 때 열이 받는 거예요. 되게. 네. 하, 화나서 거기에 가기 싫죠. 오늘도 가면 또 이상한 결정을 해놨어. 왜 그런 게 많아요? 힘들겠다 드네. 어떡하니. 지금 설마 나를 생각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런 적은 별로 없죠. 그렇죠. 힘들어? 나 때문에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게 화가 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빼앗는, 생명력을 빼앗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가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난 이게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이게 힘들고 막 이렇게 자기 자신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항상 오늘과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힘든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하면 처음에 위로해 주다가 어느 점에서 내 문제를 보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적이에요. 너도 뭐 사실 약간 이래요.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사람은 그게 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요 타인 인생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위로할 입장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다시 있어서 나를 뭐라고 해요 또. 그럼 내가 또 마음이 상하죠. 위로해 주려고 했더니 너나 잘해라는 식으로 하니까 아니 얘가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힘든 걸 들어주는데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내가 에너지가 빼앗긴 느낌이 들죠. 그렇죠? 두 번째 힘든 사람이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사무실에 있어서 내가 그래 잘해보자 라고 하고 딱 마음을 먹고 딱 가요. 그래서 오늘도 신나게 기운차게 그래 내가 들은 말씀대로 좀 집중력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10시 반쯤에 커피 한잔 잠깐 할때 옆에서 너 그거 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막 힘 빠지는 얘기 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러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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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친구랑 대화를 하고 나면 나도 왠지 일을 하기 싫어지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생명을 좀 빼앗는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매몰된 사람. 이분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앞에서 누가 울면서 자기 진심을 쏟아내도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들어봐 근데 나는 내 입장은 난 왜 그랬냐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쏟아내도 아 네가 그랬겠구나가 아니라 그래 네 입장에선 그랬겠지만 잠깐만 들어봐 내 입장에선 사실 난 그런 게 아니고 야 나도 되게 답답한 게 하면서 자기 입장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에 곤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 그러니까 자기 시야에 공고하게 서 있는 그래서 타인의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으면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계속 힘 빠지는 얘기하고 힘든 얘기하고 남욕하고 그러니까 짜증날 때가 있어요. 좀. 근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일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 말이 안 통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자기가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시야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자기 논리가 거의 완벽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강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줘서 이해해주기 전까지는 사실 사회생활하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자기 입장에 갇혀있으니까 누군가 이 입장에 서줬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실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 입장이 받아들여지니까 마치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느끼죠. 제일 큰 아이러니 속에 있는 분은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피곤할 땐 이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자기 얘기하니까.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고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말 안 듣고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약간.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봐요? 저 잘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지.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막 와서 힘든 얘기하면 들어봐. 하면서 내 얘기를 막 야, 이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단점이 일단 좀 세 번째가 좀 제 단점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뭐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내 앞에서는 에너지 있고 바른 가치를 얘기하고 날 수용해 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얘가 뒤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은 얘가 정말 열정적이고 바른 가치를 얘기하고 수용적인 얘기를 하지만 내일 얘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믿음이 없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쁜 정말 해와같이 빛나는 얼굴로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얘기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왜 얘가 그러는 게 대여섯 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정말 언제 그랬냐는 표정으로 나한테 와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또 그래도 약간 얘는 뭐 좀 더 지켜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 게 뭐예요? 신뢰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신뢰감을 준다는 건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신뢰감을 주고요. 환경에 따라서 그 모습이 요동치는 모습을 줬으면 신뢰감을 못 주죠. 그렇죠? 신뢰감이 없는 사람. 신뢰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 하지 못합니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요? 지금 얘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었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상처받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변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70%입니다. 이상한 가치 판단을 하는 사람. 그렇죠? 계속 힘 빼는 사람.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합을 해볼까요? 최악은 뭐겠어요? 이상한 가치 판단하는 상사, 계속 힘 빠지는 얘기만 하는 동료,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가족, 믿을 수 없는 애인. 최악의 조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생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부모님 날 아끼긴 하는데 자기 입장만 자꾸 얘기하고 A는 얘가 지금 나한테 웃으면서 있는데 얘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겠고 상사는 이상한 가치 판단에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내 옆에는 욕만 너무 해서 정말 같이 얘기하다 보면 힘 빠지고 물론 가끔은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는 대단한 역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혼자 이걸 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상한 가치 판단을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 입장만 얘기하고 그것도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사람. 힘들겠죠. 여러분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우면요. 잘 안 맞는다고 요즘에 자꾸 얘기해요. 잘 안 맞아. 나랑 안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나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지만 우리 사이의 문제지 쟤도 딴 데 가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고 나도 딴 데 가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수용적인 견해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문제적인 견해인 게 뭐냐면요. 이 견해에서 뭐가 빠져있는지 아십니까? 성숙이 빠져있습니다. 나도 고칠 생각이 없고요. 쟤도 안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상태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되게 부정적이어서 힘 빼는 사람이고 바른 가치를 쓰지 않고 있고 다른 사람 입장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꾸 환경이 흔들리는 나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인격이라고 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여러분들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미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타인에게 나 자신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숙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맞아라고 자꾸 표현을 해버리면 나도 안 고치겠다는 완고함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 사람도 고칠 필요 없다라는 그냥 방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양 그대로 살지만 어느 날 맞는 사람이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이건요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캐릭터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두 사람이 잘 안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30%에 지나지 않고요. 성숙도에 따라서 안 만나는 걸 맞춰갈 역량도 같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요? 공감과 수용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생기죠.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문제예요. 나란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 사회와 국가 구조와 삶의 터전의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힘든게 하는 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도 세 가지고 내 내면의 문제와 내 존재감의 문제죠. 그리고 내 관계의 문제와 내 현장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삶의 행복도나 만족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건 두 번째예요. 내 내면이 잘 해결돼 있고 내 현장에 문제가 없어도요. 관계가 틀어지면요. 삶의 만족도 50%까지 떨어집니다. 내 내면 문제가 많이 해결돼 있지 않고 나의 현장 문제가 많이 해결돼 있지 않아도요.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삶의 만족도 50%까지는 올라가요. 그래서요. 이 체감 온도로서는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죠. 아까 여섯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덟 가지를 얘기했는데 내가 바른 가치 잘못된 가치 생명력과 생명을 빼앗는 것 내가 수용과 내가 자기 매몰 내가 신뢰와 불신 이 여덟 가지 단어를 얘기했는데 나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랑 안 맞아 제가 나를 힘들게 해 쟤 때문에 참 좋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제일 여러분들이 안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안 하셔야 되는 거. 아 그래 우리 애인이 내 친구가 수용을 못하는구만. 내가 공감이 떨어져. 그래서 야 너 설교 들었냐? 꼭 들어 이번 주 설교. 응? 세 번째를 유의해서 들어라. 알았지? 이렇게 하신. 아 그래 얘는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얘가 좀 이 설교를 듣고 생명력을 좀 지가 알았으면 좋겠다. 꼭 들어라. 두 번째 유의해서 들어. 이런 이제 제일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죠? 변환의 셀프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내 걸 내가 내 물컵을 내가 들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 어딘가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 흐름과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번은 있는데 2, 3번이 없어요. 1번 뭐예요? 바른 가치는 있는데 2번 생명력과 동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되게 맞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생명력이 없으니까 지도 안 해. 그리고 남들한테 자꾸 지 입장에서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얘는 그냥 잘난 척하는 애예요. 말은 맨날 뻔질하게 하는데 되게 잘난 척해. 재수없어. 약간 이런 캐릭터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이 없고 내 안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3번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공감은 잘해요. 그래서 위로 많이 해줘. 친구들 보면 그래 너 어떡하니 너 어떡하니 너 어떡하니 위로 되게 많이 해줘.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 안 움직여요. 바른 가치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아. 그래서 너 어떡하니 너 어떡하니 너 어떡하니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린 그런 대로 살고 있으니까 넌 어떡하니 라고 얘기하는 만나서 위로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해주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지 않은 캐릭터죠. 1, 3번은 없는데 2번은 돼요. 아, 에너지가 넘쳐요. 생명력이. 근데 바른 가치관도 없고요. 사람 공감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 하겠어요? 얘는 사고치죠. 굳이 셋 중에 하나가 제일 문제라면 얘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앞에 둘은 큰 사고는 안 쳐요. 근데 얘는 큰 사고를 쳐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은 신경 쓰지 않고 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문제를 만들죠. 아시겠죠? 두 개가 있으면 그분보다는 조금 낫죠. 1, 2번만 있고 3번이 없어요. 어떻겠어요? 내가요. 바른 방향성으로 생명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인생을 보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요. 동료를 적으로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넌 왜 못해? 딱 이렇게 돼요. 넌 왜 그러고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감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동료를 적으로 만들어요. 위험하죠. 그렇죠? 2번, 3번은 돼요. 에너지도 있고 사람들한테 공감할 줄 알아요. 그럼 바른 가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되게 착해 보이고 열정적이 보이는데 대중과 연합합니다.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을 잡게 돼 있어요. 1, 3번은 있는데 2번이 없어요. 바른 가치관이 있고 공감도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이 인생의 결과가 잘 안 나오지? 라는 사람이 돼요. 왜? 2번이 없으니까. 말해보면 저런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가치관도 너무 똑바르고 주변 사람 잘 이해해주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이 사람 움직이질 않아요. 뭐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나요. 결과가 안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관계적 캐릭터의 특징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대충 여기에 들어가요. 나는 굉장히 특별하고 유니크한 세상이 없는 분류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대충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파악해 보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그럼 그 위치를 파악하는 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겠습니까? 내가 관계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시작될 수 있겠죠. 난 참 동감은 잘하는데 가치가 약하십니까? 공부하십시오. 나는 가치는 바른데 공감이 안 되세요? 귀 기울이세요. 난 다 되는데 에너지가 없습니까? 여러분 잠깐 혼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람들 사이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선지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죠. 오늘 본문 얘기를 그냥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와 좀 괴리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봅시다.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죠. 부름 받았으면 출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름 받고 출발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라고 있어요. 출발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군대가 이제 군대로 부름 받았으니까 너희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게 오늘 단락이에요.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출정하기 전에 군대, 이 군인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람들 내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나병 환자와 시체와 접촉한 피 흘린 사람은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죠. 부정해졌으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병이 무슨 상징인지 이미 얘기를 했죠. 레위기에서 뭐예요? 죄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죠. 자기중심성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시체와 접속한 건 피 흘린 건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죠? 부정적 사고, 죽음의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군대 안에 이 자기중심성이 있으면 군대에 같이 군인인데 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생각해. 자기한테 좋을 대로 생각해. 그럼 명령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 이 위치에 가면 더 위험한데? 난 거기 안 있을래. 난 더 편한 데 갈래. 이런 군대가 유지가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자기중심성은요. 군대 내에서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그렇죠? 당나라 군대가 된 건 순식간이에요. 몇몇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왜요? 이 이타적인 연대라고 하는 건요. 되게 사람한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건 도미노처럼 내가 쟤를 위해서 제 뒤를 지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성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군대 안에서 자기 멋대로 하는 애들은 잠깐 빼야 된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 여러분 군인은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군대는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 나라가 이겨서 이 나라가 지켜질 것이라는 꿈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전쟁은 100% 져. 이미 졌어라고 한다면 싸울 이유가 있어요? 목숨을 걸 이유가 있어요? 없죠. 부정적인 사고방식은요.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은요. 이 군대를 전염시킵니다. 그렇죠? 오염시켜요. 이 싸움은 안 돼. 이 싸움은 진 거야. 싸워봐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한다면요. 그 군대는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려요? 아니죠. 잠깐 빼죠. 잠깐 뺀다는 게 뭐예요?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들어와요? 그 규정해 준 걸 통해서 다시 정결해져야 들어오죠. 다시 이 군대가 무엇인지 함께 싸워나갈 마음 이타심을 갖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다시 이 긍정 소망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군대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이 사람이 진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여전히 에너지 생명력을 갖고 있어야 이 군대에 한 사람으로서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난데없이 배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위대한 군대가 출정하는데 왜 야 너 돈 꾼 거 있으면 꼭 갚고 누구한테 피해 준 거 있으면 꼭 보상금 주고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배상의 정신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은 뭐 때문에 출연합니까? 저 사람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했으니까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입장에 매몰되어 있는 거, 자기만 보는 것 때문에 배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배상을 한다는 뜻은 뭐예요? 배상을 한다는 뜻은 배상을 하려면 누구에게 피해가 와요? 나에게 피해가 오죠. 내가 가졌던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에서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나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근데 배상을 한다는 거. 내 입장에서 피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입장에서는 피해를 봤으니까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 그게 나한테는 손해일지라도 그게 맞아.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게 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상의 정신은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배상의 정신에서 내가 내 입장에서 벗어나와 그의 입장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로 돌아가는 공공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배상의 정신에 담겨 있죠. 여러분 이 사람도 선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도 소망을 품어요. 죽음에 대한 사고방식이 없어요. 이 사람도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싫어해요. 같은 군대로 일할 수 있어요? 같은 군대로 싸울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이 군대를 깨죠. 결국 이게 군대를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군대를 깨지지 않도록 이들 사이에 그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상함으로. 다른 표현으로는 다시 공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되게 가장 뭐지? 라고 생각이 되죠. 뭐예요? 내 아내가 외도를 한 것 같은데 증거를 못 잡았어. 그때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걸 적어놨어요. 민숙이 위대한 군대에 출정해. 뭐한 짓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몰입도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약간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여자가 증거가 없는데도 남편이 이 법으로 걸 수 있는 건 문제가 있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쵸?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그쵸? 의심은 뭐가 없습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 그건 배상 문제가 되죠.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뒷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 돼요. 여러분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닫고 있죠. 하지만 입을 닫고 있는 동안 이 관계는 괜찮나요? 아니죠.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고 입만 닫고 있어. 이때 이 두 관계는 이미 무너진 관계죠. 그렇죠? 이미 무너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입을 닫고 있지 말고 입을 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무슨 의심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드러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선악간에 판별받아야죠.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배상의 문제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누가 맞는지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틀린 사람은 맞은 사람에게 배상해야 되는 거죠. 관계 회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뢰에 대한 부분.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군대. 저 사람이 의심스러운 군대는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제 출정을 해야 되는데 출정하기 전에 이 군대 내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군대 내부 관계가 어떻게 되냐? 각 군인들은 다 진리를 지향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자기들끼리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서로 원수맺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반대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입장에 충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의 입장에 서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의심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다라는 신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1차적으로 적용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가야겠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가지려면 앞에 선결되는 건 뭐예요? 레위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체험하고 있어야 되고 민수기 그것을 위해 싸우기로 결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멤버 숫자를 세는 것까지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요. 그 각자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돼 있어도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세 번째가 돼야 출정이 가능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내부관계예요. 교회 내부관계예요. 여러분 교회 가봐야 똑같더라 이런 얘기 뭐 때문에 들어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내적 은혜가 없어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이상해서? 아니요. 가봤더니 똑같이 서로 의심하고 서로 충돌하고 이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싸울 마음도 별로 없고 되게 부정적이고 그러면 교회 가봤더니 똑같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교회를 쓰면 문제가 많죠. 무슨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를 쓰면 뭐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문제가 많죠. 우리 교회도. 오래된 교회는 근데 특징이 뭐가 생겨요?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얘랑 싸웠어. 그래서 둘이 사실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얘랑 쟤랑도 싸웠어. 근데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쟤랑 얘는 편해. 그래서 둘은 좋아. 근데 얘는 또 쟤랑 싸웠어.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 이런 게 몇 개 얽혀 있는 거죠. 오래된 교회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슨 거예요? 내 안에 충돌, 배상의 문제와 의심의 문제가 있는데 다 덮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향한 단일 대우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오랫동안 의심도 충돌도 해소하지 않고 왔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건 우리 오늘 설교 메인은 아니지만 원래 설교는 이쪽이었어요. 공동체가 세상 영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공동체가 남의 공동체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했는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방향을 바꿨어요. 잘 바꿨죠. 좁은 사람 좋잖아요. 네? 잠깐 하고 갑시다. 우리 공동체가 영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돼야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바른 방향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공감이 동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된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 서로 가운데 공감하는 마음이 연대가 있고, 그리고 그걸 내가 신뢰함을 같이 쌓고 있을 때 뭔가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적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제가 상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얘기를 들을 때도 많지만 첫 번째, 세 번째도 많아요. 그렇죠? 첫 번째, 세 번째도 많은데요. 두 번째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실 때는. 내가 프리랜서로 살거나 혼자 살면 두 번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부딪힐 일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사회에 들어가면 이런 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혼하시고 직장을 갖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실 30, 40대에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죠. 사람들이 날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죠? 정말 중요한 VVIP. 내 인생에 깊게 들어온 사람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회원제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내가 너희들을 기대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들과 관계 맺지도 않을 거니까 너희들은 내 사회생활이고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회관계니까 내가 세련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해줘. 대신 너희들은 나한테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지나가는 것들, 바람 같은 존재,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이해관계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개인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현대사회가. 고립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대안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게 대안인 것처럼 갈까요? 사실 그 사람 마음의 진심에는요.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동료 회사가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좋을까. 정말 진심을 나누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너무 부러워요. 아 진짜. 아 인생 혼자 사는 거야. 그거는요 사실 그의 결론인지 그의 대안이 아니에요. 사실 그가 진짜 원했던 건 정말 영적으로 연대되는 교회 공동체, 정말 마음이 나눠지는 가족과 친구들,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느껴지겠다는 동료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를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죠. 여러분 결론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 방향을 바꾸지 마세요. 방향을 바꾸지 마세요. 방향 자체를 난 혼자 살면서 VVIP만 최연제로 운영할 거야라고 하는 순간 나는 나를 성숙시킬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나는 나를 성숙시킬 이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을 찾긴 하지만 그들과 오래 좋은 관계를 가지기도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회원제를 운영하는데 내 주변에 성숙한 사람 몇 명 있다? 그러면 좀 불편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내 성숙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세상에도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세련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세상에 상처받아서 세상에 물든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치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세상에 그지 같은 놈들이 되게 많고 내가 상처받는 부분들 많고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가족, 그런 직장,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향을 바꾸실 수는 없어요. 그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은 내가 회원제를 운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은 내가 고립돼야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은 내가 충돌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 자체는 안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숙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세우시고 첫 번째 그렇게 성숙하고자 하십시오. 그 방향을 세우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고 거기서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게 가치관이 필요한지 내가 공감이 필요한지 내게 에너지 생명력이 필요한지 내게 변치 않음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내 자신을 한 걸음 더 만들어 가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오늘 설계 메인 아닌데 들어는 두세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살면 세상이 바뀌냐? 그렇진 않죠. 나만 그렇게 살면 세상이 바뀌냐? 그렇진 않죠.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주변이 다 안 그래. 그럼 내가 힘들겠죠.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내가 그런 공동체에서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주변을 바꿀 수 있어야 그런 공동체에서 살 수 있겠죠.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아니면 난 계속 호혜적인 위치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나는 힘들 거예요 사실. 그럼 사실 그 관계를 끌고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지칠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나처럼 돼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긴 얘기지만 한 번 더 설교할 거지만 제목만 짚읍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시해야 돼요. 말로, 삶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들을 충전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은요. 배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힘이 필요해요. 내 에너지가 그에게 전달돼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입장만 얘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용받았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수용받은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 입장도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입장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기대해 주는 겁니다. 아직 신뢰할 만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대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쯤 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게 좋아. 그럼 내가 그렇게 변해야 되고 쟤들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거에 적응하는 건 어떨까? 왜?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 다 수용하고 뭐 지지하고 뭐 얼마나 힘들어. 오 힘들어. 걔를 지지해봐야 오, 힘들어. 괜찮아요?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이거 완전 딴 얘기인데 제가 한 달쯤에 이건 완전 다른 얘기지만 한 달 전쯤에 다른 교회 다니신 분 신방하시다. 그분이 우연히 그분이 꼭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툭 하셨어요. 자기는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배우셨대요.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배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사람한테 투자하라고 배워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온 삶을 교회 봉사했던 삶을 쭉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시간이나 돈이나 마음이나 사람한테 투자해야 된다고 배워서 자기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셔서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 되게 수용하시고 지지하시고 돌보셨던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던 걸 제가 듣고 봤어요. 그리고 되게 큰 부담 혹은 도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그런 문화가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함께 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이게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질 텐데,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제시, 여러분들 충전, 여러분들이 뭐 수용 기대라고 하면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안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근데 그런 문화 그만큼 없다는 거죠. 아, 내 선배가 나한테 항상 그랬었어. 그렇지 우리 친구들이 사실 서로 그렇지 라고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면 우리가 되게 와닿을 텐데 이게 너무 더 안 와닿게 느껴진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문화가 부족하니까. 그건 죄송하게 생각해요. 되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좀 다른 데로 세나 아까 맨 처음에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지루해 하셨다가 이런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할 때 되게 웃으면서 재밌게 들으셨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나쁜 놈이다 할 때 누가 갑자기 생각난 거지. 그러니까 웃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의 경험이 체감의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지, 격려, 수용 이런 얘기를 하고 제시, 지지, 격려, 수용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걸 받아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본 적이 많지 않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작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하지만 더 핵심적인 설교 맥락에서 해야 되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결론이겠죠?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받고 충전되고 내가 수용되고 기대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인격으로 그런 관계적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제시받는 내가 하나님에게 충전받는 하나님에게 내가 수용되는 하나님에게 지지받는 기대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인격이 그렇게 긍정적인 인격, 밝은 인격, 에너지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그 경험을 해주게 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공동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모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좀 길었지만 진짜 결론 갑시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여러분들 지금 결론이 뭐예요? 인간관계하는.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하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서너 번 상처받고 서너 번 피해받았다고 해서 마치 인생에 큰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처럼 아 사람들 믿으면 안 돼. 인간관계는 이런 거야. 조심해야 돼. 탁탁탁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바리케이트 치고 VVIP 제도로 그냥 회원제로 몇 명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건 단지 위기에 반응한 거예요. 어려움에 대응한 거. 우리가 그런 걸 해야죠. 그렇죠? 위기와 어려움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게 날 지켜야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요. 내가 건강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른 가치관을 써서 나한테 공감되는 사람, 내가 서로 에너지가 넘쳐 서로 힘을 주는 사람, 그리고 서로 공감해서 한 마음인 사람,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지지가 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면에 가장 원하는 건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몇몇 사람과만 그래도 진짜 인생의 힘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고 근건데 한두 명만 그래도 그 근거로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한두 사람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이 든 거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 지평을 세우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부터 바꿔야 돼요?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타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웃었지만 다른 교회 가서 누군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웃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 그 지멋대로 하는 애? 아, 지 기분 좋으면 잘해주다가 지 기분 나쁘면 함부로 대하는 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지 입장만 항상 얘기하는 애? 아, 항상 힘 빠지게 하는 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다면 나부터 바꿔야죠. 나부터 바꿔야죠. 어떻게? 어떻게? 결심함으로? 결단함으로? 아니죠. 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지를,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수용을, 하나님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제시해 주는 방향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역동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역동할 때 내가 관계적으로 서게 되고 그 관계를 섰을 때 내가 주변 관계 상처받고 치이고 이래서 막 세상에 마음 아프고 뭐 이런 바리케이트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관계적인 갱신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에선 그러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힘을 주고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얘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믿을 만한 한결같아. 그런 얘기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친구 관계가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직장이 훨씬 더 나은 곳으로 바뀔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원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제품을 구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시작하겠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어디서 시작하셔야 돼요? 자, 항상 하는 얘기예요. 결론 그만할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여기서 원수를 떠올리지 마세요. 여기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왜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똑바로 못하고 있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여러분들 애인 있으시면 애인. 제일 친한 친구.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는 내가 좀 충전을 시켜주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좀 수용해주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좀 기대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와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도 이걸 안 해요. 왜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면 그가 날 받아준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제일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게 되시는 걸 경험해보시면 돼요. 니는 좋겠다. 니 둘이 하면 돼요. 기왕이라면. 저. 이때가 제일 좋아. 이때가 시도해보기 제일 좋은 거예요. 왜요? 관계지도가 8명, 7명 복잡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니네 딱 둘이잖아. 게다가 같이 살잖아. 그치? 그리고 사랑하고. 이럴 때도 되게 쉽지 않아요. 그치? 그쵸? 근데 이때 훈련을 해놓으면 이게 인간관계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여기가 조싸움이 정도로 멈추지 말고 더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나에게 덜 중요한 사람과도 그걸 해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해볼 용기가 세우시면 교회에서도 좀 해보시면 좋은데. 교회가 원래 그런 거 하는 데인데. 원래 그런 거 하고 그러면 되게 좋은데. 정말 좋은데요. 얼마나 따뜻할까 그럼. 그런 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마음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돌아보시는 가운데 진짜 은혜가 이 교회에도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5분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난 다른 사람에게 바른 가치관, 생명력, 그리고 공감, 그리고 신뢰, 난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신다는 걸 믿고 경험하고 있는지, 거기가 제일 중심이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말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 한두 마디라도 좋으니까 간절하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15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